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고린도전서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두 군데를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두 군데를 찾아서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제가 읽겠습니다. 5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하이델베르고 요리문답 78문, 79문 함께 교독을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8문 주보 안쪽에 있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78문, 79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치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하거나 그 자체가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이요 담보이듯이 주의 만찬의 떡이 비록 성례의 성질과 용호상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를지라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79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떡을 당신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당신의 피 혹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시며 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제에 관하여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몸을 보존하듯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영혼을 위한 진정한 양식이요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거룩한 상징을 주님을 기념하면서 입으로 받을 때 무엇보다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상징과 담보를 통하여 우리가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몸과 피에 확실히 그리고 진정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보증하려고 하십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몸소 모든 고난을 당하고 순종한 것처럼 주님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성찬식이 있으면 한 주 전에 성찬 준비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저녁 시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강의를 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성찬 준비 설교는 하지 않고 오늘 이 설교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성례에 대한 무지는 지금 이 시대에 극에 달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의식적으로는 참여하면서도 과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진 그런 신자들을 저는 아직까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성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 없이는 그리고 믿음 없이는 성찬과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분명한 지식과 이해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통로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성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반쪽 은혜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하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초상화와 같은 성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개신교회 안에도 일어나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보이는 드라마, 연극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허락하는 유일한 신적 시청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찬입니다. 성경이 증가하는 유일한 시청과 교제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가리켜 보이는 말씀이라,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보여지는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이 믿음이 더 이제 보강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오해해서 성찬식을 마치 추도식 분위기로 몰고 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성찬식이 되면 검정양복을 입는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성찬식을 추도식 분위기로 몰고 가는 그리고 성찬식을 추도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옷차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분명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또 오늘도 읽었던 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유월절 잔치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상징적인 의미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마지막 성찬을 통해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오고 상징이 물러가면 상징은 더 이상 소용이 없지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적 의미에서의 유월절 의식은 이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지속적으로도 반복해서 실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명령대로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을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먹고 마실 것을 대망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또 하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우리의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찬은 고별 식사가 아니라 다시 오시게 될 그분과의 교제의 식사이며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환희의 잔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소망 가운데 성천과 재림의 사이에 살고 있는데 이 성천과 재림의 사이에서 성찬을 즐길 수 있는데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는 아까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말씀한 바대로 이제는 더 이상 육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포도주와 떡을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후로 이제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교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성찬을 통해서 누리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 과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추도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이 그리스도의 임재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과거를 반복하면서 추도하는 예식이 되었습니다. 미사라는 말이 제사라는 말인데 계속해서 주님이 희생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오류는 카톨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도 있는데 어떤 분위기로 나타나는가? 한국 교회 안에 대개 성찬 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주제로 한 찬송을 배경음악으로 삼거나 성가대에서 그런 주제의 찬양만 부르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과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로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진정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에 성찬식의 분위기가 추도식 분위기 일색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성령으로 성찬에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장차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성찬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장래 성찬을 예고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장래 성찬은 이런 면에서 지금 성찬과 같은 성례전적인 의미가 없는 성찬이 될 것입니다. 성례전적인 의미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는 성례는 필요 없습니다. 말씀도 더 이상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해 보는 성령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임금이 배설하는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성만찬과 관계해서 또 한 가지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하신 이 말씀에 대한 이해인데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이해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내 몸이다 내 피다라는 말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제정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떡과 포도주가 형이상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떡과 포도주는 더 이상 이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질로 바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른바 1215년에 있었던 제4차 라테란 공의에서 주장되었던 화채설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직접 변화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떡은 다 나눠주는데 피는 어떻게 해요? 신부만 먹지요. 가톨릭에서는 왜 그렇게 합니까? 떡은 혹시 떨어뜨려도 주워 먹으면 되는데 말이죠. 피는 어떻게 돼요?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흘리면 주워 담을 도리가 없지요. 그래서 포도주는 일반 성도들한테는 주지 않는 것입니다. 칼빈주에서는 이런 화채설을 배격합니다. 성경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 본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피로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8문답에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물로 뿌리는데 실제로 그 물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죠. 그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징이요 담보이듯이 주의 만찬시 사용되는 이 떡과 포도주 성례전적 성질상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긴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미 400년 전에 잘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사실이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가능한데 그것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왜 그리스도께서 떡을 당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 바로 그 질문이 이어지는 79문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고 하면 왜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육신의 몸을 보존하듯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영혼을 위한 진정한 양식, 진정한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만나나 또 유대 백성들이 경험한 오병이어가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떡과 포도주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없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는 신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주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적인 생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주님의 살을 베어 먹고 주님의 피를 짜내서 먹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식인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실제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육적인 차원으로 실제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인육을 먹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6절에 36절을 찾아보세요. 6장 36절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35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주리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병행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36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서 그를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믿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양식을 먹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혼의 입술로 먹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뭐 주님의 뭐 살을 베어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절에서도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찬에 참여하는 방법과 태도가 믿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먹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징을 볼 때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실체, 본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실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살이 아니라는 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나와 오병이어가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결코 호황된 것이거나 비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생명을 살찌게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살찌게 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상징과 보증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성찬식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이 떡을 먹음으로 지탱되고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주님의 몸에 의해서 유지되고 길러진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떡을 사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육체적으로 사람을 강하게 하고 기력을 회복시키고 기쁨을 주는 것처럼 주님의 피가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영적인 기력을 회복시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제정시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이 아니라 은유 내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늘 이 떡과 포도주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바라보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왜 부활 승천하셨는가? 땅에 머무르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여 했습니다. 그런 분이 하늘로 올라가여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상적인 차원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위의 것에, 늘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찬은 뭐냐? 하늘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방편이요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자신의 마음을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찬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지시등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들려 올려져서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분의 살과 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저 황홀한 상태에 빠지는 신비주의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 물리적인 눈으로는 간파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비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성찬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참으로 신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에 땅에 있는 우리가 연합할 수 있고 또한 그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간다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례전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땅에 두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려서 그 차원을 초월하는 하늘의 차원에서의 교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찬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이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고향되어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저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라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먹고 마시게 되고 영혼이 풍성해지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하는 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만남, 이런 연합은 육신의 만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만나는 만남이기 때문에 신비적인 결합이라, 신비적인 만남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인데 이런 성찬에 참된 이해와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떡에 포도주에 참여하면서도 맹송맹송하고 내가 이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는지 준비하라고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 뭘 돌아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떡과 포도주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성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이나 혹은 루터란 교회, 루터파 처치, 루터 교회처럼 뭐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성찬을 받는 이런 행위들은 우상 숭배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죽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계속해서 미사를 드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죄인이 죄를 범하는 수만큼 자주 주님께서 죽으셔야 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지요? 또 그들은 미사를 통해 죽으시는 그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과 같은 죽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희생제사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뭐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푸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죽으심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에도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들은 다 성경을 혼잡게 하는 아주 잘못된 유해한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영 단번에 한 번에 드리셨고 한 번의 희생제사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절대적으로 완전합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미사, 계속적인 희생제사가 드려져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처럼 화체설을 주장하는 데 비해서 루터파에서는 이른바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공제설이 뭡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유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승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선이 발사돼가지고 하늘로 쭉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우주선은 지상에 남아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지요. 주님께서 올라가신 것은 그렇게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파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이 세상 모두의 편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이 세상 모두에 다 임재하고 계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공기가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곳에 다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은 이제 하나의 잘못된 또 이단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를 이른바 이제 속성교류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성교류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성과 신성 간에 그냥 혼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교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신성에 속한 성질과 인성에 속한 성질 간에 교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신은 신성의 속성을 취해서 육신이 뭐예요? 신성의 속성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성의 특징이 뭔가 하면 무소부재 아닙니까? 무소부재. 그런데 인성도 신성을 취했기 때문에 인성으로도 무소부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빵 위에, 빵 속에, 빵 아래 주님이 실제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이른바 루터 교회에서 주장하는 공제설입니다. 신성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 천지에 가득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성도 천지의 편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파에서는 이것을 부인합니다. 루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장소적으로 임재해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빵 속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승천하셨기 때문에 인성으로는 하늘에 가 계세요.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늘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인성이 직접 여기 함께 임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어떻게 땅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인성을 끌어내려서 인성도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 지상의 차원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천상 영역에 머물러 계시면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만 계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성은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신성은 지상 차원에서도 편재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 임재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이델베르고 요리문답 48문답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성은 제한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므로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가 취하신 인간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성은 인간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함께 있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성찬을 통해서 그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거하는 생명, 신적인 생명. 이 신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이 성찬,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살과 피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 시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성찬을 받을 수 있는가? 누구는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서 우리가 성찬의 교리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함 가운데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에 담겨있는 은혜를 실제로 받지 못하고 형식과 규례를 쫓아 참여하는 그런 의식에 그치는 성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찬의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시고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바 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이끌려져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믿음과 지식으로 나오는 이런 자들에게 베푸시는 참된 생명을 저희들이 부여받아 이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는 자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또 엄청난 죄인지를 저희로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의 전통들을 잘 공부하여서 우리가 바른 지식 가운데 주의 성찬을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 영적인 은혜, 그 영혼의 생수와 같은 은혜를 저희들이 성찬시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을 행하게 되어질 것인데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에 대한 이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 번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고 축도로 주일 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울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울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울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